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가 이 주일 아침 주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조명하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더 쫓는 복된 아침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너는 처음에 결륙이로다 하였다.
야곱이 한대로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태어나매 내가 그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그 삼촌의 시련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딸에게 시련을 지시같이 여겼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을 나누어 장사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야곱보다 아우를 먼저 준 것을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내게 주리니 내가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800km의 여정 끝에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가에서 극적으로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연이어 라반의 딸 라헬도 만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일생에 한 번 하는 맹세를 함으로 그를 보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에셀도 하란에 도착했을 때 이와 동일한 비슷한 상황이 그 앞에 펼쳐졌던 것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던 엘리에셀 그리고 야곱, 보물가에서 만나고 있는 리브가 그리고 라헬. 여러분, 엘리에셀과 야곱의 행색도 완전히 달랐죠.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에 금은에 선물을 싣고 당당하게 이 마을을 차지했던 반면에 야곱은 사실상 거짓고를 하고 라헬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내면도 확연하게 달랐던 것을 살펴보았죠. 엘리에셀은 그 모든 일들을 시종일관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아갔고 선택의 순간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는 기도로 일관하고 있었던 반면에 야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경우에는 기도를 한 다음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반면에 야곱의 경우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과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라헬이 우물을 찾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엘리에셀 때보다 훨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 아브라함의 종보다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그 긴 고생의 여정을 거쳐 하란에 도착했고 라헬을 만난 것에 감격해서 눈물은 흘리지만 감사의 기도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목자들에게 라헬이 온다는 정보를 듣자 말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야곱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계산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는 야곱을 만납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과정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장으로 24장에 점하고 있다면 이처럼 놀랍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맞이하고 그 상황을 풀어나가고 있는 야곱의 과정은 굉장히 짧게 기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대로 나아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살이였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7년의 종살이 그러나 실은 그것조차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봅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대로 나아갔지만 그 7년이 무려 14년으로 연장됩니다. 아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 20년의 시간을 종살이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대로 산 삶의 대가를 그가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순전하게 믿는 것 바꿔 말하면 내 삶을 그분의 논리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하게 의탁하는 것 신약적 용어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됩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그분에게 의탁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계산과 그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의 인생을 다루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풀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런 식으로 얻는 성공이 도리어 제한이 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려야 할 궁극적인 복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길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불신앙을 고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그 상황과 사람을 통해 야곱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죠. 물론 과거에도 그랬죠. 야곱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의 때에 모든 일을 처리했죠. 서슴치 않고 거짓말을 자행할 정도로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풀었죠. 여러분 거짓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거짓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작물이 거짓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자기 욕망을 쫓는 사람에게는 거짓이 함께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시킴으로 거짓된 삶을 청산하게 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삶을 의탁할 때까지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생각해 보았듯이 인간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을 의존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길고 강하게 연단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동일한 주제였습니다. 질기고 질긴 인간의 고집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열심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처럼 술수와 거짓말에 능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태도가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과정을 광야나 폭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요, 무분별한 육체적 고난을 통한 정신개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긴 광야의 세월을, 그 긴 폭풍을 맞이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매번 반복하며 말씀 속에 교훈 삼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삽니까? 길면 70년, 조금 더 길면 80년. 아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90년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중 24시간 중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12시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리라 믿지만 10시간, 혹은 짧게는 6시간. 어쩌면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길게 사는 인생 같지만 인생들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자지 않고는 회복할 수 없는 육신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3분의 1이라는 시간은 잠을 자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잠을 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고 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낭비? 잠을 자고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의탁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남은 3분의 2의 시간을 참 가치롭고 아름답게 쓰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이 그러하듯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을 의지하고 이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남은 3분의 2조차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의 일반이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이 그러한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과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사셔서 낭비함 없는 허망하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날려버림 없는 아름다운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보신 대로 야곱이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힘에 라반이 달려와 그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야곱이 등장함을 통해 라반의 식구들은요 리브가가 시집간 이후로 처음으로 리브가의 소식과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당연히 그 내용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지키시고 복을 주셨는가 이어야 하잖아요. 엘리에셀이 부두엘에게 아브라함의 소식을 전할 때 그 모든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였다면 지금 야곱의 그 아브라함 집안 그리고 이삭 그리고 라반의 누이인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그 주어가 하나님 그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 야곱의 아브라함 집안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니 주제가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에셀처럼 야곱도 그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창세기 29장이 좀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일전에 엘리에셀이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먼저 증거하며 아브라함 집안 소식을 전했을 때 라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오늘 이 모든 말을 듣고 난 라반은 뭐라고 하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야곱에게 입맞추며 환영을 했죠. 야곱 그의 말만 듣고요. 그러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정말 내 조카인가 하는 의구심이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야곱이 정말 자기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라반과 리브가가 아니면 모를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그에게 전함으로 자기를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 같은데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됨을 증거하고 증명했던 장면과 철저하게 대비되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24장에 엘리에셀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힐 때 장면과 야곱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힐 때 장면이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엘리에셀은요 자기를 밝힐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모든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통해 모든 일들을 설명했고 하나님 그분만 높이고 자신은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그런 엘리에셀의 말과 행동은 세세하게 기록해 두심으로 오히려 그를 높이시고 야곱의 모든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기록치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긴 세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음만을 증거하는 엘리에셀이 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 중근동 지방의 관습상 친족에게 싹스 그러니까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방금 자기의 친족이고 가족임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라반 입장에서 이 관계를 정리해야 자기 계산대로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제가 덮어놓고 라반의 생각을 결론지에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그가 하는 행위가 한결같기 때문이죠.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사람들은 라반이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서 성격이 더 변해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애초에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24장에서도 그랬고 이번 장에서도 그랬는데 유대인 그 랍비들 해설서를 보면요. 구약 해설서는 조금 더 라반을 굉장히 그 물질만 아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그 라반이 달려 나와 사람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까지 그 유대인 주석가들은 추정하거든요. 그 야곱을 안을 때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 주석에는 그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혹시라도 행색과 다르게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까지 찾아보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더라고요. 여러분 라반이 다시 말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깁니다. 지금 한 달을 지낸 겁니다. 그죠? 라반이 야곱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리고 제안을 했죠. 야곱은 생각하며 말했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약속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택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은 라반의 제안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한마디도 아뢰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슴없이 자신의 7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봉사하기로, 아니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순전히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야곱의 사랑에 주목합니다. 전체 주제가 흘러가는 방향과 무관하게 그 사랑에 주어진 힘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를 이야기하며 낭만적이고도 굉장한 사랑꾼인 야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주목하는 그 7년은 낭비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잘못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 여쭘 없이 자기 뜻을 따라 선택한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년도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을, 그것도 강압도 아닌 스스로 그 집에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면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을 기할 수 있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7년을 낭비하고 있는 야곱을 성경이 주목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대화가 있었다면 이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7년의 내용을 흩날려 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사랑 예찬론자들이 이 7년을 미화해서 해석하지만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12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부정적인 모든 이야기들을 거론하는데 특별히 12장 12절에 기록해 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고 이스라엘이 사람을 섬겼다. 야곱이 사람을 섬겼다. 호세아서는 해석을 그렇게 가하고 있습니다. 라헬에게 온전히 주목했던 7년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야곱이, 하나님 인도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세상에 주목하고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빠져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 시간을 날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거나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몇 년째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대로, 그 시간판의 순서대로 진행되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아니, 야곱이 하나님께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면 리브가가 말한 대로 몇 날이 못되어 다시 돌아왔을 겁니다. 아내 감을 때리고. 그러나 그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긴 시간이 흩날려버리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을 더욱 신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7년의 시간이 중간에 행간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년의 시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한 노역이었을 겁니다. 7년이라는 노역이 끝나자마자 야곱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곱의 말투가 굉장히 예의가 없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직 자기 아내 아니잖아요. 그죠? 삼촌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7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7년이 지났는데 삼촌이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성격이 극했던 야곱이 언지를 몇 번 줬을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처음 본 목자들이 일 똑바로 안 한다고, 그 일 똑바로 해라고 지적하던 분이시거든요. 이 날이 다가왔을 때 분명히 이제 7년이 다 되었음을 분명히 알아듣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날이 찼고 지나가는데 삼촌이 딴청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감정이 상해서 말하는 겁니다. 7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 딸이 아니라 내 아내니까 달라는 겁니다. 본문의 뉘앙스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자 라반이 순순히 응합니다. 22절에 곧이어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중군동의 결혼 풍습도 우리네 결혼 풍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 시에 자기의 집안의 재력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 집안의 형편과 어울리지 않게 잔치를 크게 베풀고, 특별히 중군동에는 결혼 잔치를 기본적으로 7일 동안 했거든요. 라반의 계교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줬다고요? 저녁에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여러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결혼 잔치는 아까 몇 일 동안 진행된다고요? 7일입니다. 7일 동안 술 먹고 춤추고 노는 겁니다. 첫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입장에서 지난 7년 동안 그 고생이 끝나고 이제 자기가 원했던 그 라헬을 얻는 복된 잔치잖아요. 본인 또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불이나 밝았겠습니까? 특별히 라반이 계교를 부렸다면 불도 안 넣었겠죠. 야곱은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어나 보니 25절이 뭐라고 밝혀져?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다음날 눈을 뜬 야곱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어떤 동작을 취하시겠습니까? 레아에게 상처되는 말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보시면요, 이 레아의 상처가 굉장히 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레아에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신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막문을 열고 삼촌을 만나기 위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장막문을 열자마자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라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결혼잔치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그 문 뚫고 안에서 뭐 하나 지켜보려고 했듯이 다음날 신랑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중군동의 풍습상 사람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많은 증인들 앞에 첫날 밤을 치른 겁니다. 첫날 밤을 치른 지금에 와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무효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장막문을 열고 나선 야곱에게 모든 사람들이 축하의 인사를 던졌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외삼촌 25절입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압니다. 라반의 사기극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누구보다 더 빨리 캐치한 겁니다. 7년을 일한 대가가 허망하게 날아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삼촌이 뭐라고 하죠?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죠. 라반은 애초에 야곱을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아까 결혼잔치는 며칠이라고요? 7일. 그러니까 레아의 남편으로 세워질 이 결혼 예식에 7일 동안 너는 성실하게 임하라. 라는 잔치가 끝나면 그도가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도 준다. 누가요? 주어가 누구죠? 우리가입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결혼의 증인이 되었던 친족들과 합의해서 라헬도 준다. 섬기기는 누굴 섬깁니까? 그러면 너는 다시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분이 굉장히 주도 면밀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어를 그리고 누구를 섬길지 시간단을 다 기록하면서 그의 사람됨을 기록해 두고 있죠. 28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여러분, 이 잔치에 임하고 있을 야곱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을 겁니다. 남은 6일의 잔치가 그에게 잔치가 되었을까요? 참담했을 겁니다. 새롭게 이룬 이 가정의 부인인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담했을 겁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을 의지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였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을 가지고 형이라고 속였잖아요. 지금 라반은 형을 가지고 동생이라고 속임을 베푼 거예요. 2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결혼잔치 7일이 다 지난 겁니다. 레아와의 결혼이 확정되니까 라헬을 준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일 잔치를 통해서 레아와 결혼을 시켰다면, 라헬을 주었다면 잔치를 7일 더 해야 되죠. 근데 라반은 라헬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죠? 야곱이 7년을 더 일하기로 계약했거든요. 계산대로 모든 일이 끝났어요. 새삼 돈을 다시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계산으로 사는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이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뼈저리게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한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는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제껏 3년을 배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기도회를 곧바로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아는 기도와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기도의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뢰고 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수요일 성경 공부가 마치고 나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1시간 혹은 30분 이상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주가 보통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진행되니까 10분 정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10분은 MP3로 음악을 틀 테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나의 계산, 나의 방법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대로 선택해서 흩날려 버리고 있는 인생의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7년, 14년, 20년을 허망하게 흩날려 보낸 인생이라고 평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 보내온 7년은 14년은 20년은 하나님 그분 앞에 기록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나의 계획과 나의 계산을 향한 의미 없는 흩날려 버리는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시간 기도할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심어서 의미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추수할 곡식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냇가 교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